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바탕이 되는 우주 만물, 먹고 또 생활하게 되는 흔히 말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이런 우주나 지구의 이 모습들에 대해서 대략 두 가지 반응이 세상 사람들은 갖게 됩니다. 하나는 언젠가 티벳을 방문했을 때 느낀 거지만 그 자연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척박한지 참 보면 위협적입니다. 깎아지르는 수키로 낭떠러지도 있고 뒤를 돌아보면 정말 만년설이 늘 지나가는 뭐 6,000m, 7,000m 이런 고봉들이 보이기도 하고 좀 낮은 산은 5,000m, 4,000m 이런 산들이 뾰족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산 비탈에 어떻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주변의 산들을 전부 다 경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각 마을들마다 우리 마을을 보호해주는 주된 신산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을 쉽게 정복하거나 위협스럽게 서 있는 그 자연 앞에 주눅이 들어서 저 자연이 우리의 안전과 삶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아예 그냥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참 중요하고 우리 삶의 바탕이 되고 근간이 되지만 평소에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 욕망이나 내 생활 스타일에 그것을 끼워 맞춰서 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면서 정작 가치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홍수가 나든지 이번처럼 되게 추워가지고 동파가 되었을 때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으당 나와야 될 물이 안 나올 때 동동 굴르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귀했나? 갑자기 오염된 상황에 들어가면 공기가 이렇게 귀했나?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그 모든 자연 환경들을 파괴하면서까지 개발하려고 합니다. 결국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들을 하나는 두려워서 그것을 경배하는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또 하나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이런 식의 양극단의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바탕이 되고 근간이 되는 이런 지구나 이 자연 환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들은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고 인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 선물이다라고 하는 감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들불 하나. 우리 오늘 예배 중에 앞서 찬양 시간에 교독했던 시편 104편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물의 경계를 정해가지고 이 물이 넘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물의 경계가 뛰어넘어서 그렇게 집들과 인생의 모습을 파괴할까요? 두 개 중에 하나겠지요.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둬버릴 때 하나님이 누르고 있는 손길을 거둬버릴 때 그건 진노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인류를 일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로운 손길을 거둬버리시고 나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을 만한 최악의 상황이 되면 손을 거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물이 경계를 뛰어넘어 육지로 건너올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 창조의 질서를 인간이 존중하지 아니하고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물을 향해서 도전을 하면서 결국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놓았던 이 창조 질서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파괴시키기 시작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허용하시는 겁니다. 타락한 가운데 내버려 두버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잡고 있던 균형이 깨어지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이 지구의 힘의 균형이 깨어질 때 넘쳐날 수 있는 그림들이겠지요. 창조 만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발을 딛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근간이 되고 바탕이 되는 이런 내용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솜씨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고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저걸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풀리고 들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저는 시골 생활을 14년째 하면서 제일 경이롭게 여기는 게 들꽃입니다. 들꽃, 들풀들. 이제 2월 중하순 이 두렁을 막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렇게 크기도 크지 않습니다. 얼마나 조그만한지. 어떤 경우에는 깨알만한 꽃도 피고요. 제 새끼 손톱보다도 훨씬 작은 꽃잎이 노랗게 보라색으로 가장 색깔로 이야, 이 어떻게 이런 색깔이 이렇게 피어날 수 있을까? 때를 맞춰 경이로울 뿐입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그냥 피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을 읽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비춰주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드러내는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삶의 바탕과 근간으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 읽어볼까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사람을 제일 위에 창조했습니다. 이것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배려 아닙니까?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뒤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것들을 활용하고 또 다스리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를 로마서 1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인생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선물로서의 이런 우주 만물 창조 세계를 우리 개인의 자기의 죄악된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인 32절은 우리 인간이 그 만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 마땅한 상태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이 지금까지 좀 길게 설명했던 이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집트이라면 그 당시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근동에서의 사람들은 이집트만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냐? 우리는 이집트 그럼 떠오르는 게 피라미드예요. 그 당시는 피라미드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이라면 먼저 떠오르는 게 파라오도 아니고 나일강부터 떠오르는 겁니다. 우와, 저 놀라운 나일강으로 인해 가지고 이집트에는 1년 내도록 먹을 것이 있다더라. 이게 이집트라고 하는 국명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네임 밸류, 이름의 가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재앙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이집트의 힘줄이고 삶의 바탕이며 근간인 나일강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7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가르쳐 주시는 그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약속하셨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권자인 파라오의 고집을 꺾기 위해 행하시는 첫 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이제 열 가지 재앙이 차례차례 나오는데 재앙이란 단어 대신에 괄호 안에 이렇게 적어도 정확합니다. 심판.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심판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이집트의 자랑이자 삶과 역사의 사회의 바탕이고 근간이 되는 나일강을 심판한다라는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 15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완고한 고집으로 그가 여호와를 인정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도 허락하지 않음을 지적하시면서 모세에게 그를 만나러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침에 나일강가로 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파라오가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오니까 신하를 대동해서 너도 파라오를 만나기 위해 아침에 그를 만나기 위해 나일강가로 나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이미 지나왔지만 5장 1절의 내용을 반복하죠. 파라오에게 모세를 통해서 먼저 처음에 선전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면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어 예배하라고 말했지만 파라오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5장 1절에 나왔던 그 내용을 재언급하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일강과 이집트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할 것이다. 심지어 각 집에마다 밥그릇이나 국그릇이나 또 아니면 항아리에 담겨있는 그릇에 담겨있는 물까지도 만약에 컵에다가 물을 담가놨다면 모든 그릇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다 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선언하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선전포고를 또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대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열 가지 재앙들은 파라오와 이집트를 심판함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능력과 영광 가운데 계신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능력과 영광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열 가지 이 재앙의 내용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연 마무리겠거니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심각하게 섬기고 있던 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고집을 끊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 열 가지 심판을 해가지만 결국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당시에 이집트의 여러 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은밀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센지 하나님이 센지 이 성전, 거룩한 전쟁, 신들의 전쟁,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팍 꺾으시면서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수단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선언할 때 하나님 하셨던 내용인데 여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힌트로 들어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 내용이 민수기 33장 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거짓 신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열 가지 내용으로 소급해서 적용해보면 열 가지 내용들은 모두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었고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적 사고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자연 만물의 경이로움을 전부 다 신앙의 대상으로 인간의 수준이나 우리 인간의 지성의 이해를 뛰어넘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아 이건 신이다라고 그렇게 무릎 꿇었던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의 내용은 이집트의 근원입니다. 나일강 때문에 그들은 힘을 비축할 수 있고 나일강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지었고 나일강 때문에 상류에서부터 돌이랑 나무들을 그렇게 떼목을 엮어가지고 밑으로 물건을 내려보내는 운반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나일강은 전 세계 위에 그 당시에 이집트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힘의 상징이었고 근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최대의 자랑거리고 자기 삶의 바탕이며 힘의 근원인 나일강물을 심판하시는 것으로서 당시 이집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던 그들의 신들, 숭배하고 있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살펴보면 나일강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피 또는 아피스, 하피와 아피스는 둘 다 소를 상징하는데요. 소가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힘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소도 섬겼지만 이집트의 나일강이 그렇게 힘의 상징인 하피나 아피스 신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섬기는 겁니다. 동시에 오시리스라고 하는 또 신의 이름을 붙이면서 범람할 때마다 이집트에 내려오는 이 나일강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주로 범람을 합니다. 막 수량이 많아져가지고 하구에서 막 범람을 하는데 범람할 때가 되면은 그 이전까지 농작물 이 밭을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막 때때로 엄청납니다. 쫙 범람을 하면서 그냥 그 하구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범람을 막기 위해 집을 좀 높은 곳에 짓지만 어떤 경우에는 막 농사를 짓던 밭들이 다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 위협 앞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범람할 때 주로 이 나일강을 향해서 오시리스 신이다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범람의 시기가 빨리 줄어들도록 막 제사하고 예배하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일강은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때를 따라 모양이 바뀔 때마다 수량이 줄어들거나 수량이 늘어날 때마다 신의 이름을 따로따로 갖다 붙이면서 그들이 나일강을 신성시하고 신으로 경배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파라오를 만나기 위해 아침에 나일강가로 나가라 라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15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침에 파라오가 나일강으로 나올 것이니, 파라오 혼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뒤에 읽어보면 신하들을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20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접 파라오를 만나러 나갈까에 나갔을 때는 파라오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럼 뭡니까? 아침일지, 아침에 이 한 나라의 제왕인 파라오가 신하들을 대동해가지고 나일강으로 나온다. 1번, 아침 산책할까요? 2번, 신문 배달할까요? 아침. 3번, 우유 배달할까요? 4번, 헬스클럽 가는 길일까요? 뭐 할까요? 이게 아침 일찍 파라오가 신하들을 대동해서 나일강으로 나온다는 것은 아침마다 제사 지내러 나오는 거예요. 나일강을 신성시키니까 아마도 여기에 구체적인 장소가 이게 안 나왔지만 나일강이 수천 킬로미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가라 라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은 어디로 나가는지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는 겁니다. 거기에 제각이 있고 제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침마다 제왕이 나와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그게 근처도 못 와요. 제왕이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그곳에 나일강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아내랑 제가 네팔 카트만두 수도에 교육선교 MK사익을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떠올릴 때마다 그 그림이 잊혀지지 않아요. 네팔은 93%가 전부 다 힌두교를 믿는 세계 유일의 힌두교를 국교로 선정한, 인도보다 퍼센터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아예 국교를, 헌법에 국교를 힌두교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에 힌두교 천지입니다. 근데 힌두교라는 게 우리는 대개 소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이 자연 만물이 다 신이에요. 진짜 이 이집트 사람들 같아요. 물도 신이고요. 원숭이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다 신입니다. 다 신. 그래서 운전사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다리를 하나 건너가면 절을 세 번 합니다. 인사를 세 번 합니다. 강을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세 번, 경례를 세 번 붙입니다. 운전하다 말고. 근데 이게 어떤 신앙이 좀 삐리한 나이롱 신자들은 손가락 세 개를 이렇게 붙여야죠. 한꺼번에 하고 지나가죠, 이렇게. 그걸 봤습니다. 저 사람 왜 인사를 세 번 안 하냐. 잘 봐라. 손가락 세 개를 동시에 붙이기라,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멍키 템플. 아이고, 이게 그들의 신전 이름이 원숭이 신전이. 가면 온데 궁디 빨간 원숭이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곳에 갔을 때 느낀 겁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온 동네가 연기가 자욱합니다. 한 100m, 200m마다, 커브길마다 이 담벼락에다가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안에 뭐 이상한 괴물 같은 걸 하나 딱 넣어놨어요, 대리석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신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빨간색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 가게마다 빨간색 조그마한 참 이러만 비닐봉지 안에 빨간색 가루를 넣어놓은 그걸 팝니다. 이 먹고 살 것이 세계 10대 빈국 중에 하나,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이 나라가 그 호주물 틀어가지고 아이들이나 모든 어른들이 그걸 삽니다. 매일매일 삽니다. 아침마다 학교를 가거나 출퇴근할 때 한겨울인데 신발도 없죠. 신발도 안 신고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열악한지 삶의 여건이, 하수구에서 떨어지는 물에 사람들이 아침마다 머리 감고요. 이 물이 신성한 신이잖아요. 이게 하수구 물인지 이게 뭐 좋은 물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신의 축복으로 머리를 감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신발도 안 신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호주물 틀어가지고 아침마다 구멍 가게에서 그 빨간색 가루를 삽니다. 요걸 어떻게 하느냐. 그 신의 코에다가 갖다가 바릅니다. 아침마다 막 절하고 향 가뒀고 불 키우고 꽂고. 그래 놓고 땅에다가 절하고 그 신상 빨간 코에다 붙이는 걸 갖다가 자기 이마빠에다가 막 문지르는 거죠. 이게 아침에 보면 네팔 사람 전부 다 이마가 붉은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짓눌려 살아갈까?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 신념이라는 것, 이것이 세계관으로 발전하니까 모든 삶을 규제하면서 꽉 누릅니다. 아마 이집트의 파라오가 신하들 대동해서 그런 식으로 아침마다, 아침에 가로 가서 그를 만나라 라고 할 때, 요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지나왔지만 2장 5절에 모세를 건지는 파라오가 나일강가에 뭐하러 갔지요? 뭐하러 갔습니까? 목욕하러 갔잖아요. 아니, 궁전에 목욕탕이 없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날강에 그렇게 목욕하러 갔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샤워의 개념에 목욕도 포함되지만 신성한 강물에 몸을 담그는 이 행위는 특별히 다른 저 하구나 이쪽에는 일반 서민들이 가겠지만 아마도 파라오의 궁전에 있는 여인들이 갈 만한 전용 구역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몸을 씻고 나오므로 신의 은총을 받고 누린다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그런 느낌으로 목욕을 주기적으로 그렇게 해러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잘하고 있었을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움직이죠. 이런저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나일 강물은 평범한 강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삶의 근간이고 힘의 기원이며 역사와 이 사회 전체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상징이고 그것을 뛰어넘어 신앙하는 신의 경지에까지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강물을 향해서 그렇게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창조주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나일강, 물론 나일강 자체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들만 나한테 경배 안 하면 홍수내 붓기다 이렇게 얼음장 놓으면 안 되겠지요. 관찰해보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그 자연 앞에 압도당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알아서 그냥 경배하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빼앗기고 있고 그것을 찬탈하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그것을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피로 물들이셔서 아무런 생물체가 살 수 없도록 고기들이 죽어 둥둥 떠오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썩어 악취가 나게 만들어서 재앙을 심판을 하심으로 진정한 창조주가 누구이고 진정한 경배와 영광을 아침마다 받으셔야 되고 매 순간마다 밤마다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누가 진정한 모든 역사와 인생의 영광과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인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증가하기 위해 그 나일강물을 피로 물들이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러한 자연을 경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참 통렬하게 해학적으로 풍자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거짓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를 섬기는 사람들은 너희만큼이나 역겨운 사람들이다. 너희 거짓 신들은 인격화시킨 겁니다. 야 거짓 신들 너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 신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할 것이다. 스스로 갖고 있지 않았고 스스로 행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섬기는 사람들도 너희처럼 너무 웃기는 짬뽕이다. 이 짜짬뽕이다. 하나님 볼 때 웃기는 거예요. 뭐야 이게 도대체. 이런 모습인 겁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설날 지나고 오면서 또 역시 반복되는 주로 엄마들과 신랑이를 많이 부리죠. 통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넣어라 아니면 준다 해놨다가 반드시 줄게 해놨다가 거둬들여서 요긴한 것을 썼다가 엄마 그때 빌려가지고 주세요.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랑이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머니들은 대개 이런 근거를 논리적 근거를 드려야 되죠. 야 이놈아 니 돈이야 니 돈. 엄마 내가 세배가지고 내가 받았으니까 내 돈 아이가. 그럼 자식아 내가 니를 그냥 빈손으로 키웠나. 이제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동안 네가 자랄 때 먹이주고 입히주고 다 내놔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 게임이 안 되죠. 사실은 말은 맞죠. 부모님이 어당 독립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 것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 친구들 내 것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 부모님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3만 원을 벌었는데 엄마 맡겨놓을게 딱 맡겨놓고 그 다음부터 평생 뽑아서세요. 엄마 필요한데 주세요. 5천 원. 그 다음 또 5천 원. 여러분 이게 3만 원을 맡겨놓고 나머지 평생을 수억을 뜯어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3만 원을 그냥 안 뺏기려고 빠듬빠듬 예스는 게 좋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요. 3만 원 투자해놓고 평생을 우려볼 수 있죠. 엄마 그때 세뱃돈 내게 맡겨놓은 거 있잖아요. 5천 원 주세요. 딱. 다음에 또 5천 원. 10번만 반복되면 5만 원. 잘 투자하라고요. 엄마 펀드에 잘 묻어놔야 돼. 이런 걸 펀드라고 그러는 거야. 잘 묻어놔야 돼.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때로는 아이들이 자기 몫을 주장할 때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언젠가 한 3주 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대학 공부시킬 때까지 1억 6천만 원 든다는가요?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의 도시에 사는 평균적인 가정에서 하나를 키우는데 뭐 모든 교육비, 생활비 다 쳐서 한 명당 1억 6천만 원이니까 1억이 넘는 돈이 든다 그러죠. 저희 집은 4명이니까 6억 4천이. 일단 우리는 명수로 부자입니다. 명수로 채웠을 때 부자지요. 그럴 때 사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뭐 어릴 때 생각해보고 필요한 것들 그저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내 것, 내 몫을 차지할 때 핑!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돕니다. 요 녀석이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속상하기도 하죠. 대개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섬기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과 역사를 진행시켜준다라고 벌벌 떨면서 경배하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은 황당하시겠냐고요. 이집트의 힘에 그는 열 가지 재앙 중에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으로 이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인 것을 선택했을까 두고두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 단계니까 갈수록 사실은 그 강도가 세어지겠지만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거겠지요. 자, 드디어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뚜벅뚜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침에 나일강가로 나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을 이렇게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휘둘러서 이집트의 나일강과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냄새가 났기에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다. 이게 가능하냐? 세상에 어떻게 물이 갑자기 빨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물이 그냥 H2O가 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이게 붉은색 피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나 뭐 그런 것들, 빨간 색깔 색소들이 막 있었겠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부터 9월 사이는 되게 수량이 많아져가지고 물이 범람합니다.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나일강 상류 쪽에는 진토흙, 붉은색의 흙, 색을 띠고 있는 흙을 가지고 있는 땅 토양 지질이 특성이 있으니까 싹 쓸고 내려오니까 물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붉어죽죽한 황토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아, 이 때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 아닐까라고 추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침이니까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그 태양의 색깔이 반사돼가지고 다 빨간색으로 변했을 거 아닐까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자유주의 계열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색깔이 그런 피로 변한 것은 이러쿵저러쿵 설명할 수 있는데 물고기들이 죽은 거는 집에 있는 밥그릇에 담겨있는 것들이 다 빨간색으로 담긴 거는 변하는 거는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 물을 피로 못 바꾸시겠습니까? 진짜 무에서 강물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은 좀 쉽지 않을까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보다 유에서 다른 성질의 또 다른 유로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쉽지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바꾸고 나니까 냄새도 나고 물고기들은 죽고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2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를 살펴보면 이집트의 여러 마술사들, 이 마술사들은 주술가들이고 그 당시에 옛날에는 이렇게 다양한 대상들을 신으로 경배하니까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외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신적인 지혜를 얻어서 왕에게 조언하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지요. 이집트의 이런 주술가들도 마술을 부려가지고 비슷한 현상을 보이자 파라오는 딱 보더니 봐라, 우리 내 신하들도 이런 거 할 줄 알잖아 라고 하면서 마음이 더 고집스러워지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 신하들도 하잖아 봐.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냥 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으니까 강가를 파면서 샘물이 터질까 싶어서 마우물을 파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게 24절 내용, 25절 내용 아닙니까? 여기 한 가지 지나가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피로 변하는 이 일이 얼마 동안 지속된 것 같습니까? 시간상. 학자들마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이게 벌어졌다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봐라 이상하지 않냐.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마술을 뿌렸는데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모든 물들을 다 피로 물들인 그 이후에 버리는 건데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는데 마술사들이 그러면 다시 마술을 뿌려서 피로 변환시킨 것은 그 맹물이 어디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 시간쯤 지속되다가 그래서 다시 원위치 됐을 때 마술사들이 원위치 된 그 물을 떠가지고 맑아진 물을 가지고 다시 주술거려서 피로 바뀌게 했을 거 아닐까? 이 이론이 있긴 한데 이 이론의 결격적인 사유가 뭡니까? 한두 시간 못 참아서 우물을 파고 이런 난리를 펼치고 있지는 않죠. 꽝인 거죠. 이거는 별로 그렇게 본문의 내용의 흐름상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25절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비교적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지 7일이 지났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을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7일이 지났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7일 정도를 그 상태로 가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7일 정도. 그러면 사람들이 어라 몇 시간 하루 이틀 안 되니까 막 우물 파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좀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7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제법 많습니다. 아무튼 지나가면서 던지는 질문이지만 성경은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있었다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온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로 깝깝해하고 그다음 더 이상 물이 없어서 안 되겠다라고 싶을 만한 그들의 정말 삶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의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팔 만큼 그만큼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든 이집트의 피를 물을 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마술사들의 마술, 주술가들의 주술의 성격입니다. 여기에 뭐 그들이 주술을 부렸던 물이 어땠든 간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주술가들이 파라오가 주술가들의 주술을 보고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 대단하냐라고 큰 소리 뻥 치고 왕궁으로 돌아가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어떤 주술을 그려야 타당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그려놓고 모세와 아론이 온 이집트의 물을 피로 만들었다면 거꾸로 주술가들이 주술을 걸어서 피를 물로 바꿔버리면 물이 피로 변했는데 다시 주술가들이 주술을 뿌려서 피가 되었던 물들을 다시 원위치 시키면 파라오가 시구세면서 될 거 아닌 것들이 말이야. 이래서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마술사들이 보이는 마술이라는 게 뭐예요? 물을 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거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방법에서 물과 피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는 그 일을 거꾸로 되돌려야지. 비슷한 일을 행해놓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아니면 이것이다. 별 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가기에는 뭔가 능력의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 주술가들을 훈련하는 학교가 있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또는 지팡이처럼 뻣뻣하게 만들었던 뱀을 던져버려서 그렇게 눌려놓았던 그 주술을 걸어왔던 것이 풀려가지고 돌아다니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주술의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술학교에서 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집트에는 그 당시에 피라미드라고 떠올려보면 사람들의 시신이 썩지 아니할 만큼 방부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화학약품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물에 딱 타면 파란물, 빨간물 이렇게 변하는 화학약품을 눈에 보이지 않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싹싹 눈속임으로 그렇게 물을 붉게 다양한 컬러의 색깔로 변화시키는 이런 내용의 기술들 이건 주술가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많은 이론이겠죠. 실제 이들이 행했던 일은 사탄의 힘을 빌고 영적인 힘을 빌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낸다 그랬습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라 겉흉내만 내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성경 내용을 빌려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들의 인생에 뭔가 매혹적이게 만들지만 실제 그 속에는 생명의 능력은 없는. 그렇게 볼 때 이 이집트의 마술가들의 이 마술의 행위는 제가 생각할 때도 사탄의 힘을 빌어서 뭔가 일부 제한된 능력 안에서의 힘을 빌어 흉내낸 정도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게 해서 가든 마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내는 이 모습을 보고 이집트 파라오의 마음은 더 다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었으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버리면 국가의 위기와 경제적인 파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많은 노동력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의 마음은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으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을게. 예수님이 어딨냐? 예수님을 데리고 와봐라. 그럼 믿을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서의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럼 믿을 것 같지요. 믿으려고 하지만 오 신기하네, 진짜네 라고 했다가 돌아서서 못 믿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깨뜨리시고 감성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의지를 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마음에 부딪히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경계선 안에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말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랑을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치 영혼 구원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계에 불과하고 노력에 불과합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이여 저 영혼을 그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의 빛을 그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이 순종했을 때 파라오는 이집트의 근원과 바탕이 되는 나일강을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으로 본 마술과 자기 원래부터의 고집으로 인해 파라오는 여전히 끄떡도 하지 않는 완고한 고집, 패역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어질 재앙들을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까지 이어질 모든 재앙들은 이처럼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의 죄악된 고집을 끊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동시에 누가 진정한 창조주인가? 누가 진정한 참된 신인가?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발현의 수단이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최고의 열정, 하나님의 살아계신 열정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강조될 수밖에 없지요. 대개 이런 분들이 초기에 은혜가 기독교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가 활활 타오릅니다. 오랫동안 회의하신 분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독교를 회의적으로 바라보신 분들. 성경의 내용을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좀 과하게 반대했거나 핍박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탁 비추기 시작할 때 그 진한 감동과 여운이 좀 격하게 오랫동안 활활 타오릅니다. 물론 그런 것만 구원의 현상은 아닙니다. 잔잔하게 은혜 받는 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니면서 그런 격한 은혜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는 사람들 굉장히 그건 바람직한 형태이면서 또 순적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물론 표현이 조금 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구원이 가짜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기독교를 좀 반대했거나 성경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겠다라고 덮어놓았거나 그러다가 어느 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을 탁 두드리겠을 때 많이 웁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라고 하면서 많이 통곡합니다. 끄집어내고 끄집어내고 내가 왜 그렇게 부질없었을까? 내 속에 죄악이 왜 그리 많았을까? 라고 끄집어내면서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다가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고 싸우고 교회 다니는 누나들을 막 손가락질 해대면서 막 싸우고 대판 싸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제가 목사가 될 때 제일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야 처음에 저를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모략과 가진 술수와 유혹과 이런 것들을 했던 막 꼬셔대던 누나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랬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뭐 저는 읽어보지도 못했던 그 사회교과서에 한 줄 지나갔던 철학자 이름을 뜨득 최선포에 적어놓죠. 니체가 말했다. 신은 죽었다. 크게 막 이렇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누나 책상보에도 같이 적어놓고 니체라는 사람이 말했다. 신은 죽었다. 아멘 해라. 딱 적어놓고 도망오고 제가 그랬죠 이렇게. 아 누나들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싫어가지고 누나 신발 몰래 다른 데 숨겨놓고 말이야. 교회 가지 말라고. 아 베라빌 짓궂은 장난을 많이 했지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계속 스스로를 돌이켜보건대 구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비록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분들이 아직까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못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졸이고 아프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삶이 뭔데? 너가 믿는 천국이라는 것, 너가 믿는 성경이라는 교훈이 도대체 뭔데?를 이 정도 생각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과 겸손함과 정직함과 온유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품고 그 다음 동시에 진행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심령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기달라고 불쌍히 기달라고 계속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때때로 우리의 기도 때문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때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는 역사하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냥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고 말이 안 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구원이냐? 벌거벗고 죽어버렸던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결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결론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최종적인 지혜, 최종적인 능력은 정말 자기 아들 예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버리게 만드는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감동하실 때 믿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성의 감정으로, 이성과 감정으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파라오를 통해 나일강이 도대체 뭐냐? 강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냥 사람 둘이 나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딱 휘둘렀는데 모든 이집트 땅의 물들이 피로 변해버렸다. 뭐예요? 그렇게 명령하시고 사람을 보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일강을 통치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파라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 별 볼일 아닌데 뭐 그 정도까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성과 감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나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비웃음의 대상이거나 무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로 사실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들꽃 먹고야 어떤 사람도 지나가다가 뭐 싫었고 이게 탁 밟고 지나갈 겁니다. 이게 뭐 싫었고 경이로움 느끼겠습니까? 그냥 지나갈 거예요. 인생의 모든 바탕과 근거, 우리가 살아가는 발을 딛고 살아가고 호흡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만물들이 우주 만물과 영의 세계까지 모두 창조하시고 지금도 똑같이 승리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 심판, 나의 강의 심판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삶의 근간, 우리 인생의 바탕이 되는 힘,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삶의 바탕과 근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거두지 못할 때 우리는 우상에 젖어 있는 거죠. 어제 참 오랜만에 제자가 다녀갔습니다. 2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인데 이제 30살이 돼가지고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전화오고 명절 때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뭐 스승의 날 때 되면 전화를 꼬박꼬박 하는 아이인데 아이가 아니죠. 30살 청년인데 이제 이 친구가 가면서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은 선생님 너무 분명한 인생의 색깔이나 기준을 가지고 뚜벅뚜벅 살아가는 듯합니다. 제가 전화할 때마다 선생님은 늘 저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힘이 되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참 고민이 됩니다. 아, 참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여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서울에서 생활하니까 다들 분주하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지하철만 타기 시작하면 다들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자기도 그렇게 분주함 속에서 정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나는 무엇을 근거로 내 인생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묵직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선생님, 너에게는 선생님이지만 지금 내가 현재 목사로서 내가 계속 너를 위해서 기대해 줄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의외로 너처럼 그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야. 그냥 고집스럽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게 내 인생의 근간이다. 내 인생의 바탕이다라고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감추고 있을 뿐이지 들춰놓고 보면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가족, 결혼하고 났으면 이제 애 낳고 나면 자녀, 그게 삶의 근간이 될 수 있죠. 자녀를 위해서, 오직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돈, 개인적인 명예, 대표적인 것들 아닙니까? 그 속에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도 우리 삶의 참 중요한 가장 기적이고 기본적인 근간이겠죠.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 받을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삶의 근간이든 바탕이 되는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할 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앗아가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는 분이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근간이고 바탕이며 기준이라고 사실은 고백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이 모든 삶의 바탕과 근간들을 원래의 위치대로 제자리를 찾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강은 강이고 산은 산이며 공기는 공기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관리의 대상으로 주셨으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감상의 도구고 그 원래 위치대로 자기 위치대로 돌려보낼 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바탕들과 이 지구와 모든 삶의 요소 하나하나를 뜯어볼 때 그렇게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되돌려놓을 수 있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다 이거죠. 사도행전 17장 26절 바울의 교훈인데 한번 읽어볼랍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시대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 인생들이 살아갈 땅의 경계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정해주신 줄 믿습니까? 이거는 한 걸음 더 나가면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나? 내가 왜 이 복잡한 시대에 태어났나?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까라고 할 때 이 모든 여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섭리 통치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 걸음부터 나가볼까요? 로마서 1장 25절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뿐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강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 나의 강을 더 경배하고 아니 나의 강이 신일 것이라 생각하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 욕망을 더 중요한 신으로 여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물의 재앙, 물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통치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한 모든 바탕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내 인생이 전부 다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그렇게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감각으로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경배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요. 오늘 첫 번째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8장을 통해 두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발전되는 이 내용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고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바탕과 근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분수에 지나친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내 모든 생존의 여건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건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경배의 이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창조주이시며 영광을 거두실 하나님만을 향해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형제와 자매들 위해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